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구원계획과 그 거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말씀에 따라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을 다 읽으려다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길고 또 제가 또 설명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7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질이사 왕으로 궁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또한 왕이 되는데도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우고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막에 아주 자그마한 텐트에 그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절부터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백향목 궁전에 크게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저 휘막장 저기 성전에 성막에 아주 초라한 곳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그렇게 상의를 했고 나단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됐습니까? 5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보게 되면 역대상 17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나중에 가게 되면 8절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5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건축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 17장 4절에는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지으라고 명하시도 않고 원하시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집안에 있으셔서 평안히 그냥 앉아계시거나 또한 이 성막 안에 있거나 또한 이 건축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고 항상 현재이시며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는 어디에서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 되어 있으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는 나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양치기였던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는답니다. 삼았다고 합니다.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대하게 한다. 왕으로 세우셔서 위대하게 만드셨다 합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짓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지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이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현실에서 그 곧바로 조금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모든 그런 나라들로 해서 망하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야 말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 봤슈? 다윗 언약입니다. 왜 다윗 언약이 중요하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 언약도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씨 또한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도 똑같이 이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읽고 그냥 지나가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그 씨, 그 자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이 신약을 보게 되고 또 시편을 보고 다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13장 23절 디모데전 후서 2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중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씨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의 소유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4절 89편 36절 이사야 9장 7절에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를 즉 왕위를 그 경복해 하시다라고 그리고 대대에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키고 영원한 위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축복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사무엘 7장을 그냥 휙 넘어갔지만 신학교나 또한 이 언약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은 이 사무엘 7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압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윗 언약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로빈슨은 사무엘 7장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고 브르거만은 사무엘에서 가장 극적이며 신학적인 중심, 구약에서 성경에서 복음적 신학의 결정적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12절과 13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게 하는 써서 보여주신 거는요. 제가 말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또 듣고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눈으로도 보시고 또한 같이 읽을 때 또 같이 읽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나 이것을 원하시면은 제가 제 설교를 카피해서 드릴게요. 자, 구속사.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모세에게도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에게도 이렇게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의 구속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구속사는 창조 역사와 타락 역사 이후에 구속 역사로 시작되지만 이미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 연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의 행위 연약, 선악과 명령 혹은 율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거사단 죄인으로 드러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며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노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여덟 식구를 살려주셨고 보존하셨죠. 당시의 인간의 죄악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구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언어로 흩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장, 15장, 17장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민족과 땅과 후손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은혜 언약, 즉 일반적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 횃불로 해가지고 지나가신 것이 누구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쭉 자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그렇게 되죠.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자 말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구속하시고 시내산 언약, 쌍방 언약, 제가 가끔가다 시내산 언약, 쌍방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 언약을 파괴하며 율법을 매 7년마다 낭독하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지키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시내산 약속,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한 여호수아도 또 죽을 때 마지막 그 스피치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할 때 그들은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다 보시고 다시금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시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런 시내산에서의 조건부 계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십니다. 일반적인 축복, 다윗이나 그 후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전형적 예언이기도 한 이 언약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 다윗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봤죠? 그래서 사울 왕조와 왕조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조는 시내산 언약이 적용되어 잘못이 쌓여 심판을 당했지만 다윗 왕조는 잘못을 해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약속, 더 이상 성전이나 법궤나 정당성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네. 권사님처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네. 다 마음으로 하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이 언약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을 봐라. 우리가 봤죠? 똑같이 우리와 같고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러한 신의 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죽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또한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끈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라고 하고 또한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라고 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그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 돌밭과 가시밭과 또한 길밭에 떨어진 그 같은 그러한 마음의 우리의 밭을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날 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래서 그것을 알게 된 것, 알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또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아니면 우리는 살인죄도 안 하고 또한 모든 수많은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한 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그 인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그 모든 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는 구원하시고 말겠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취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더욱더 그 친밀한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데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크리스마스 데이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에 대해서 12월 25일이 여러분 성경을 보게 성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해를 섬기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예, 어느 날에 태어나셨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날만 12월 25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의 오심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의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으시며 그 언약 가운데 살고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도님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늘 순종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